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절감을 거듭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자. 세상이 주는 거절감을 거듭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이 전도하고 있고 또 있는 그 고린도로 각자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될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이제 발생하면서 바울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또 셀로 모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사명에 집중하는 그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 욕심 등으로 셀의 분위기를 망치고 서로 좋았던 관계 다 깨놓고 다른 곳에서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분위기 흐려놓고 교회 식구들을 핑계대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정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교회와 셀을 지키고 이렇게 감당하는 이 남은 사람들만 상처를 마음에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폐허 같은 이제 막 거의 뭐 이제 폭탄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참 애를 쓰는 걸 보거든요. 결국 하나님 주신 사명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중질환과 같은 현상이 생겨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하는 같은 것을 하다가 그렇게 지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누수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늘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부추겨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앞에 함께 나아가고 바르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가 거쳐간 곳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은 한 번만으로도 족한 거죠. 그런 아픔을 기회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성경 안에서 보고 건강한 성도로 서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게 되든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일구어가는 그 일에 방해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 돼서 마음과 지혜를 또 힘을 모아서 힘써 나아감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억만 해도 참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될 때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긍정의 시너지가 돼서 바울이 담대함을 얻고 더더욱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또 이제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핀 모습으로 볼 때 바울이나 그의 셀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바울은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계속되는 본문을 좀 보면요.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9절에서 밤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대부분 어느 날 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잘 흐름을 따라 살펴나갈 때야 이게 8절과 9절은 지금 뭐 그냥 이어져가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역사순을 따라서 잘 살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 비방도 당했고 또 이런저런 일을 이제 지내오던 그 어떤 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단순하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침묵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침묵하지 말라고 합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록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명에 가는 길에 아주 목숨 걸고 나아가면서 두려움도 없고 담대히 주신 일에만 아주 집중하는 그런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여러 가지로 또 대단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설교에 있어서도 강한 설득력이 있었고, 또 그런, 이런, 그, 지식과 아주 이런, 철학과 이런 데 아주 겸비된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참고할 때 바울 또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두려웠던 거예요. 핍박이 두려웠고 비난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했고 조롱했고 반론을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단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선하게 나아가려고 해도 방해를 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나는 좀 선한 의도로 어떤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악성 댓글이 수만 개 달렸다. 이러다 보면 마음이 위축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이 들면서 자꾸 침잠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죠. 부담감이 생기고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뉴스를 종종 듣는 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일진 애들로부터 당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아 그랬나 보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친구고 같이 선하게 우리가 하나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같은 아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 야 이건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 뉴스에서 뭐 MBC 기상캐스터 어떤 사람이 결국 이런 직장 왕따 때문에 자살을 한 유서가 이제 발견됐거든요. 오래되지 않은 과거 무슨 유명 여자 배구 선수 같은 경우 또 뭐 근래에 막 그 유명 연예인들이 학교에서 일진으로 아주 못된 짓 하다가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낸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걸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그냥 몇몇 힘이 있거나 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짓밟히면서 당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조차 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적인 충격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해자들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제3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 벌어진 일 갖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피해자들에게서 오히려 과하게 무슨 행동하는 무슨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학교폭력이든 정서적 폭력이든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촉한 어떤 그런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지만 그 당시 느꼈던 그 고통, 두려움, 괴로움, 그 고통의 감정,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고 위축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함정 속에 빠져가는 삶을 살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막 앙심을 품게 되고 혐오적인 성격으로 변해서 이제 또 다른 가해자가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가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면으로 자기를 막 공격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바울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들 찾아가는 곳마다 먼저 우리 그 한 식구고 동포인 이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시비 걸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다시 말해 끝없이 거절감을 느끼고 무시당하고 이게 지속될 때 심지어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거품 물고 덤벼들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냥 다수가 몰려들어서 막 거의 죽이겠다 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가슴 철렁한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 바울이라고 해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셀이나 교회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부탁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셀 속에서 따라오지 않고 시비 걸고 뭐 그냥 계속 딴 데 관심 가지고 이거 무관심한 지체들 볼 때 그러고 나서도 뒷말하고 떠나고 책임을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가시키는 걸 볼 때 이게 그런 거절감과 또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상당히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 이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아니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삶을 거부하고 싶을 만큼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꼭 육체적인 어떤 해를 가하는 폭력과 같은 그런 것만이 상처가 아니고요. 뭔가를 말할 때 듣는 척 하면서도 앞에서는 하하호호 하면서도 결국 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비아냥거리고 뒷말하고 그럼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절감에 그 큰 상처를 받게 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1년은 버티면서 그렇게 약속대로 나아갔지만 그 한 해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 지내고 나면 대부분 이제 오늘날 교회의 풍토를 보면 그래요. 그냥 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정말 우리가 서야 되는 이 자리를 자꾸 외면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조용히 그냥 교회 봉사나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전도를 위해 가는 곳곳에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심하면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냥 공포감, 극대화되고 막 여기 도망 다니고 저기 도망 다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거절감, 무시당함, 아픔들을 계속 그렇게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보다 우리가 뭔가를 정말 진실되게 말하고 말해도 이게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셀에서 사람을 세우고 성장하지 않을 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 참 고통스럽고 거절감과 실패감과 막 계속적인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 17장을 통해 보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테네에서 그랬던 거죠. 아테네에서 똑같이 복음을 열심히 변증하고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누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알려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재밌는 얘기처럼 듣고 비아냥거리고 기만하고 웃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게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떡한 거예요. 거절하니까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거절감과 그 아픔 속에 떠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배격하는 그런 거절감 속에 자책감 속에 계속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막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뭐 복음 때문에 뭐 육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복음에 대한 무관심 또는 비아냥과 무시하는 태도들이 아주 만연해 있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거절감의 상처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즘에 사실 소수인권법이 어쩌니 그래가지고 법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곳에 이용해서 거리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고 때리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영국, 독일, 뭐 이런 미국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같은 교회, 같은 셀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의 가치를 위해 강조하고 약속하며 나아가죠 할 때 부르심 따라 가려고 할 때 그것에 그냥 무관심하고 무지하여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막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셀에 나왔어. 모임에 나왔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자기 뭐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걸 볼 때 그런 사람을 지금 섬겨야 되는 그 셀과 그 리더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정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죠. 거절감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위축되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준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고 해도 상처가 되고 심하면 이제 무기력증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든 성도의 존재 이유든 그 무엇이든 자신도 모르게 서야 될 자리를 막 피하고 떠나게 되죠.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고 함께 해야 될 이 지체들과 자꾸 관계를 멀리하고 소홀히 여기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명주심적인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 마치 이제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도 멀어져도 안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든 간에 그 정도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리더십 교육 속에 인턴 교육을 받다 보면 훌라후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분명히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이런 관계가 되면 참 힘들고 어렵죠. 교회가 그러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거는 거절감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친절하게 가는데 저들이 나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뭐 한마디로 쌩까고 이러면 아 정말 고통입니다. 거절은 사람을 그래서 두렵게 하고 자신감 잃게 하고 자꾸 움츠려들게 하죠. 거절감에 대한 이 두려움, 우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게 지금 이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왕따 사건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그 순수한 아이들이 죽음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그를 환영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그렇지 않고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고린도 도시가 복음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거고 조롱당하고 위협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 부정적이 돼서 자신에게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이제 단점이라고 막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하던 것도 그렇잖아요. 칭찬해주면 막 사람들이 더 이게 잘 나갈 텐데 자꾸 비아냥거리고 희죽거리고 이러면 위축돼서 그것도 못하죠. 하던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들을 보면 그가 정말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에 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이 어눌했고 말솜씨가 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고린도 후서에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졸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잘 전달하지 못하고 내가 전달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외적인 부분도 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아주 잘생기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 조각상 같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무슨 아이돌 같다 그러는데 과거엔 그랬어요. 그리스 조각상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도시에 득식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게 이제 외모가 부정적인 이 어떤 그런 꼬투리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게 남과 이제 외모를 비교하게 되고, 그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초대교회 당시 기록된 어떤 기록물에 보면 그런 바울의 외모에 대해 묘사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키가 정말 작았다. 특히 성도들이 비교하면 그렇게 보였다. 그의 코는 울퉁불퉁하고 크고 길게 널브러져 있어 보였다. 이런 외모는 얼굴에 참 맞지 않아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보였고 탈모가 심한 상태였다. 그의 고난은 심했는지 늘 상체를 굽혀서 다녔으며 몸 전신이 말라서 보기 흉측했다. 내가 본 전체적인 그의 모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쓰러져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다리 역시 너무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약해 보였다. 한마디로 그의 용모는 못생긴 병자였다. 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 그리스의 잘생긴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돌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무시당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근처로 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에게는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간질병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하는데 갑자기 뭔가 육체적인 이런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이래가면서 막 전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거예요. 이 사람 자체를 위축되게 만드는 삶이었을 것이고 사람을 자꾸 피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금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전도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계속적으로 무시당하면서 스스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만약에 빠졌다면 정말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사람을 피하고 숨고 또 외로움과 자기 비하와 싸우는 그런 함정에 그렇게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바울의 전도 소식만 전해 듣고 있어서 그가 대단해 보였지만 바울에게 전도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까지 오기까지 바울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또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참 말 많고 문제 많은 게 여기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교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상황 자체가 괴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담대히 전하던 말들도 자꾸 말수가 줄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점점 말도 정말 말수가 적어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 자신의 열정과 성경적 지식과 혼신을 다해 전할 때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바울은 정말 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그 감정과 그 심정이 그리고 그 이 사역의 노고 속에 정말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거절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감에 대한 상처 회복은요. 그런 내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자신감을 되찾아야만이 이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평생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야. 그러나 이렇게 나는 소중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감을 되찾아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데 그건 상처받은 자기 스스로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혼자 그렇게 있으면 정말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쉽지 않으니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보다 큰 축복, 그 상처를 이길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린 절대 혼자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스스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스스로가 예수의 피로 산 귀한 이 생명이며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 여기고 계신다. 나는 소중한 자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존감과 그런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자 뭐 준들을 찾아가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뭐 네가 이래서 저래서 보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위로가 아니고 가지 않아도 지워질 수 없는 이 상처 이거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자존감 회복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에서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스키셀 리더들 오랜 동안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결국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위로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귀한 소식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고 말문이 막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즐거이 전하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말해라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 해야 하는 것을 하라는 식으로 말로 강제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해. 알았어. 다 알아. 내가 함께 있잖아. 그냥 말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의 그 깊은 상처받은 마음을 만나주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상처에서 이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절감과 무시당함, 협박당하는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울을 회복하게 하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나서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대적과 싸울 군대를 구하고 대적의 말싸움을 이길 말주변과 언변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약점들이 가득하지만 그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게 하고 나로 존귀한 자로 살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10절, 18장 10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고린도 성중에는 마음이 옥토바스로 기경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뭐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다 막아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자유질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귀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거고 바울이 이제 그것을 믿기에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너는 더 큰 믿음으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절대로 너를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성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기경하고 씨를 뿌린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점차 옥토밭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심정들 속에 그 메말랐던 그들의 마음 속에 이제 씨가 뿌려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비록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또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더욱 힘내서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멜버시티 교회를 17년 넘게 섬겨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사람들이 쉽게 관계를 끊고 떠나기도 하고 성실하게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자 함에도 여전히 무관심과 자기 일이 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거절감과 무시당함과 상실감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상황을 통해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신 그 순종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세우는 삶의 현장으로 에서 만나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또 바른 사명 중심적 관계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절망하거나 또 그래서 사역의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 일을 직접 일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분명히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고자 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거절, 친구들의 무관심과 비난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움츠러들다가 아예 침묵하고 전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떠난 세상의 삶을 다시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 다른 것보다 내가 전할 때 거절당하고 공격당하고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바른 성도라 할 때 당연한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이방전도의 선두에 섰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하는 일은 두려움이었어요. 수없는 거절감과 무시당함을 느끼게 했고 결국 아무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고 조용히 침잠하는 지경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침잠하던 바울을 찾아가 완전히 회복시킨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진심이 전달될 때 그렇게 이제 가라앉았던 바울이 완전히 일어서서 사명의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거절감을 이길 유일한 것은 거듭남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겨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사람은 참된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주변의 말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과 은혜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외치는 그 증인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순종할 바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현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삶에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더더욱 자발적으로 성실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저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 초청을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 그거는 들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진심을 저라고 외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심, 이 초대를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삶에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피조물 되심을 아시기에 우리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순종이라는 자유의지를 통한 이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길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 걸어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이 걷게 하시는 길은 분명 축복된 길인데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 축복의 길이 아닌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기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참된 축복의 길임을 묵묵히 보여주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된 순종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거절과 무시와 무관심으로 인해 주신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이 거절감으로 우리가 이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거듭남으로 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